오늘 누가복음 21장 이 부분은 관찰을 해보면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죠. 여기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분들이 제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은 거죠.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봤어요. 여기 아름다운 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면 그 대리석으로 성전이 지어졌는데 전부 흰 색깔입니다. 흰 색깔도 그냥 단순한 흰 색깔이 아니라 요즘 표현으로 굉장히 고급져요. 고급질 정도로 흰 색깔인데 제가 마침 그 방문한 시간이 이제 거의 해가 다 져가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이건 석양이 이렇게 비쳤겠죠? 너무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어느 역사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을 바라보면서 멀리서 보면 흰 눈이 덮인 큰 산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아름답고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죠. 여기 헌물로 꾸민 것은 이라는 말은 우리 보통 그 예배당을 지으면 의자는 누가 헌물을 했다, 뭐 강대상은 누가 기증을 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 당시는 더했겠죠. 많은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헌물을 했겠죠. 그런 걸로 안팎으로 한창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인들의 종교적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시작한 성전인데 원래 계획은 그 당시 한 두 배 정도로 크게 지으려고 했다가 그렇게 뜻을 이루지 못했죠. 나중에는 완성도 사실은 보지 못하고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한창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돌로 각종 헌물로 지어져 가고 있는 풍경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곧 맞이하게 될 실질적인 멸망과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대여섯 가지의 전후로 임할 그 재난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우선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외에도 뭐 난리의 소문,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런 표현들이 쭉 이어집니다. 자, 우선 이런 재난의 징조를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구분이 필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종말에 대한 이 재난의 징조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 일어날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암시한 겁니다. 자, 그 이유로서 증거로서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네. 여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그러니까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실질적인 멸망부터 그 전후로 발생할 모든 지진, 기근, 전염병, 전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주변에 굉장히 많았다 해요. 그리고 그 실질적인 이름들이 오늘날에까지 소개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게 뭐 무슨 상관이냐? 뭐 지금 종말의 사인이나 그때 종말의 사인이나 결국은 같은 거 아니냐?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누가복음은 누가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물론 마태복음에서 설명한 종말의 사인은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종말의 기간 동안에 겪을 종말을 그리고 그 사인을 말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마다 관점이 같지 않죠. 이 누가복음은 누가의 저자대로 의도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한 세대에 이루어지리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또 이루어질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던 종말의 표현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와 같이 이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처럼 암시를 한 겁니다. 다시요. 제가 괜히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지 않나 지금 걱정이 되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실질적인 전쟁이 일어났고 전염병이 돌았고 지진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예수님 시대에 사인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뭐에 대한 사인으로? 장차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사인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장차 끊임없이 반복될 종말의 시대에 드러날 하나의 사인 같은 재난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럼 그것을 왜 말씀하셨는가? 제가 이제 어제 그 제 친구 그 설교를 가끔 듣는 설교가 있어요. 그 친구가 설교를 하면서 재밌는 표현을 하나 해요. 정형외과 의사 얘기를 하는데 이 정형외과는 그 이제 골절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뼈에 이상이 생기고 하는 것을 치료하는 분들 아닙니까? 정형외과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환자들이 오죠. 그러면 이제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고장이 나서 많이 오신다 그래요. 관절이 닳고 해서. 그럼 한 70세까지는 그런 얘기를 한대요. 과거에 제가 장군으로 지냈습니다. 자기 전성기 때 무슨 일을 하고 지냈는지를 덕담 삼아 추억 삼아 자랑 삼아 얘기를 한대요. 저는 대학에서 평생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참 자랑할 만한 아주 멋진 인생을 살은 거죠. 그 정도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한 70세까지는 보편적인 덕담 겸 자랑 겸 표현들이랍니다. 그런데 80이 딱 넘어가면 그런 자랑이 싹 없어진대요. 그리고 무슨 자랑을 하기 시작하냐면 저는 지금도 이 나이에 계단을 걸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랑 차원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계를 듣다가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80이 넘어가는 노인분들은 걸을 수 있는 거. 이게 이렇게 큰 자랑이라는 거예요. 난 지금도 지팡이 안 짚습니다. 이런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린애 시절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아기 때 엄마들이 뭘 자랑합니까? 우린 벌써 걸어요. 막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인간이 참 단순하고도 간단해요. 왜 이런 설명을 하냐 하면 사람이 마지막 때를 인지하고 살면 굉장히 그 단순한 힘이 생긴다는 거죠. 복잡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70까지는 세상에 그 화려했던 시절을 자랑하지만 80 넘어가면 자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다가 누가라는 저자를 통해서 이런 종말의 사인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는 종말은 두 가지 차원의 종말이 있죠. 지금이 종말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종말이죠. 그리고 이제 세상 끝날이 있겠죠. 그런데 종말에는 이렇게 시간적인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누구나 한 번은 그 시간을 맞이한단 말입니다. 이 종말을 인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종말의 긴박성을 가져야 된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뭐 세상 끝이 오겠지 이렇게 막연한 의미가 아니라 종말의 긴박성. 항상 그리스도인은 늘 새로운 처음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필요하겠으나 정말 중요한 시각은 언젠가 끝이 온다. 나에게도 그 시간이 늘 내 옆에 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다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랬죠. 그 가까웠다라는 표현은 시제를 보면 사실 거의 다 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늘 그 시간을 내 옆에 두고 살았다 그 말이. 마치 꼭 에녹 같은 삶이었죠. 에녹의 인생이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무도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야 그 아들 이름 속에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무도셀라라는 이름은 이 자녀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 에녹의 시각은 그때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불확실하고 수많은 위험이 엉켜있고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의 징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늘 그 종말의 긴박성, 이걸 시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21장 17절을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그 특별히 이 천사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누구에게나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뭔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영적인 생리 구조 자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생리적으로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피하려 하지도 마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성경도 분명히 그걸 얘기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이 좀 아리송하죠. 쭉 종말에 대한 사인으로서의 재난을 설명하다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대요. 그런데 그것이 인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암시하면서 동시에 알 듯 모를 듯한 표현 하나가 뭐냐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단순히 이것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표현도 포함이 되지만 사실은 그걸 뛰어넘어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상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또 다른 성경에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뭐하다 그랬어요? 세신바 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할 일 없어서 우리 머리털을 세고 있겠어요. 근데 그 말이 건는 문예적 표현은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심과 동시에 뭘까요?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경영과 섭리와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절을 보시면 너희 인내로 너희 무엇을 얻는다고 되어 있죠?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이야기의 실체를 누가복음 9장에서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9장을 다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9장 24절을 보십시다. 24절, 아, 23절부터 읽을까요?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거를 끝까지 변질시키지 않고 잘 감당하노라면 그 끝에 우리에게 무엇이 보상된다는 얘기일까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도 견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 그 생명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 누릴 영광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영광의 여정에 우리의 걸음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성도끼리는 굉장히 든든한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격렬한 전쟁과 전투와 수많은 재난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겠고 어려운 심령으로 상함을 겪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 믿음의 경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경주를 오늘도 신실히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두 가지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또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고난 주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주신 메시지 붙들고 그 말씀의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하나님의 부요를 영광을 만날 수 있는 한 날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루를 시작토록 복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